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듣기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정반대되는 소리를 듣는 것일 겁니다. 네가 선생이냐? 네가 검사냐? 네가 목사냐? 이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당사자로서는 매우 수치스럽고 낯뜨거운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다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의 잘못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 것들은 아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 아픔들을 딛고 재기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은 실수로 망가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재기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는 건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나 잘못을 범한 것을 대하는 당사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전혀 반성도 사과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보면 그런 자들을 대체로 마귀 자식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하는 대신에 도리어 자기 변명과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들을 덮고자 하는 오만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들에게서 찾아지는 현상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자들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런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도 내쫓으라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의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면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품격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2021년도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우 고민하는 설교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난 12월 달부터 이 6장 건너뛰고 설교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들어야 된다, 또 하나님의 전 경륜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의 책임감 때문에 건너뛰기보다는 그냥 계속 강론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교훈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이 경멸되고 조롱받게 하는 일은 피하자. 복음이 경멸되고 조롱받게 하는 일은 저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신앙인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복음 진리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진리와 부합되는 말과 행동이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권고해 주고 있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너희에게 바로 붙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이 더 강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주님께 속한 자녀요 복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위와의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효능이 경멸되고 조롱받게 되는 짓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가 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목사들이 욕을 먹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고 목사의 품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의식과 행동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비난은 정체성을 상실한 모든 단체나 개개인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죠. 사람들도 불신 세계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다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어긋난 말과 행동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정이나 미안해라고 하는 캠페인을 낳게 된 양 부모가 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기에 다들 분노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하늘나라 권속으로 삼아주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를 무참하게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사건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당사자가 교인이라고 하는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목양해야 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 곰곰이 묵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성도들끼리 일어난 송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대충 추측은 가능합니다. 사도의 기록을 보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법정까지 가지고 간 것을 보면 심각한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부스럼을 더 내서 크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교회 밖으로 끌고 가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 자체를 꾸짖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세상을 판단하는 성도의 권세 또는 특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를 가진 그런 성도가 그 지극히 작은 일 하나 너희들 스스로 해결 못해서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불신자들 앞에서 판단을 받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3절에서는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권세를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이런 세상의 일이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나 천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은 구주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도 그들에게 구원함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처럼 타락한 적이 없는 피조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지 못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우리의 판단하에 놓여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천사들을 뭘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다 섬기는 영이다. 그런데 누구를 섬기는 거에?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판단하는 권세가 있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발생한 문제들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문제를 불의한 사람들 앞에 송사하며 그들의 판결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행위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회법에 호소하여 문제 해결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회원들 간에 발생한 문제는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이 굳이 5절과 6절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보아져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이 말을 쓰고 있는 자체가 이런 일을 행한 너희들을 부끄럽게 여기려고 한다. 즉 성도로서 품격을 잃어버렸다. 성도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형제와 형제 간의 다툼의 소지들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고 지나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법이 존재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벌어진 민형사상 사건들을 다룰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도덕법 기준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판단하여 벌받을 자에게 벌을 주고 징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도 반드시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게 판단해야 할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의로워야 할 교회 재판조차도 종종 불의한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교인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럽게 여겨질 일들을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찾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비롯하여서 교권의 부패와 타락 현상들이 역사 속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유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법의 호소화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 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고 보아져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상에 종속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회 자체의 자정 능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신 두 개의 통치 기관으로서 국가와 교회는 상호 종속적인 관계로 있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교회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도 정부는 당연한 것인 양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예배마저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이런 자리까지 나오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교회는 국가의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준수해야 되는 것이, 물론 방역수칙 지킵니다. 거리 두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이렇게 덜 큰 예배당에 달령 20명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맞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분들의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면 공의를 담보할 수가 없죠. 특별 진영에 유리한 판단을 하게 되면 줄서게 하게 되고 법치의 원리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편향성만이 아니라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이 땅에 적어도 공의 혹은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공의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교회가 이 말씀의 원리를 저버리고 뇌물을 받는다든지 특정한 사람들의 유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 자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도 영이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세상 권세자들의 주권에 위탁시켜버리고 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일어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소송 문제는 반드시 교회법에 정통하고 성경에 충실한 당회나 재판국원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일들을 저질렀을 때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임을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경멸되고 조롱받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제 자신의 명예가 꺾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일이 될까가 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주신 구원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해 본 적이 없으시고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가 죽어야 될 처참한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구원의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경멸당하게 만드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권세자들로 하나님의 왕실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복음을 무의미한 것으로 저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큰 죄라고 보아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라고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의 품격은, 목사의 품격은 복음에 무시되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이 경멸당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 데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성도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고 목사의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롱받는 것은 괜찮은데 주님의 복음이 무시되고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이 경멸당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출발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받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되레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우뚝 세움을 받는 그런 우리 서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내심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하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혹은 전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법정에 서는 일들을 당한 여러분들로서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냉철한 머리로는, 지금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아직도 뜨거운 가슴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지만 제가 경험한 것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봐져요. 저의 경험에서도 상대방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을 때 상대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 도리어 악이 승리의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 되고 교회에 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이었으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일들, 그냥 있다가는 온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지고 낭패를 겪게 될 일에 대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상대방에게 벌을 주자라고 하는 마음보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킨다라고 하는 책임으로 하되 잘못을 저지른 형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용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서로 논쟁이 붙고 다툼이 발생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회에서 형제들 간에 벌어진 다툼은 대체로 사소한 문제들, 서로 오해함으로 빚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우선한다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서로 애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 치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교회의 법에 의한 판결이 불만이 있고 명백한 불의의 판결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7절 8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니라. 아멘. 즉 피차 고소고발하는 이 일 자체가 허물이다. 허물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과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반항하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정당한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가 뭔가, 그거는 우리와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 경험하듯이 사실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그게 금방 수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본능적으로 변명거리를 찾고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거인멸조차도 가감하게 하는 것이죠. 뭐 세상 법정에서도 나는 이 증거인멸죄가 뭔지 작년에 어쨌든 뭐 조국 사태 사건이나 뭐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법에 대한 것을 많이 그냥 공식적으로 들은, 그래서 증거인멸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즉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를 하는 것이나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파렴치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죄성을 지닌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죄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설득하게 되어질 때 여기는 정말 극도의 인내심이 요구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 상대방의 양심을 깨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에 복창 터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상태,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적당한 때에 회개치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남의 돈 떼어먹고 잘 되는 사람 본 적이 없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잘됨, 형통함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하신 심판과 징계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나으며 속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뭐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음욕을 품밖에 행하는 그야말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에게 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심판자는 하나님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 주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한 것들을 공의하신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평소에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고 하는 일들은 잘 하지 않는데, 이번에 정말 뭐 나름대로 어쨌든 여러분들을 봤습니다만, 칼빈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우리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성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이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칼빈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상대방이 명백하게 시민법조차도 어기는 잘못을 했을 경우,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술 취해서 폭행을 일삼은 것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들, 사회법으로도 명백하게 단죄하는 것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권세가들에게 공권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대화나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들, 누가 옳고 그르냐를 결정해야 하는 다툼이 생겼을 때, 혹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이나 거짓된 모함이나 가식이나 위선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고자 법정 소송으로 밀고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충분히 말로 화평을 이루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 가지고 법정 다툼을 벌이느니 차라리 속임당하는 것이 낫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왜요? 이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얻기 위함이다. 하나는 형제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따로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형제 사이에 벌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일이며 스스로 잘 속이는 잘못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형제를 사랑하고 돌봐야 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심판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때마다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바르게 교육시키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덤벼들듯이 교회에서도 형제 중간에 문제가 있는 이런 이 신체상에 큰 해를 입는다든지 정말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이런 큰 해를 입을 때 우리 교회 법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일들은 그야말로 다툼을 벌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인내심과 다음으로 기도로 설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도요, 가족을 해치고 이웃에게 뭐 금전상 어때 보상이 안 될 만한 큰 해를 끼치는 일들을 했을 때 존속살인이나 영아살인과 같은 흉악한 죄악들은 부모의 사랑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서 더 이상의 해악을 막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식이 개과천선에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도 형제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자를 형제로 잘못한 자를 형제로 얻기 위함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들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때 앞으로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 하나 되는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얼굴 붉히고 사느니 화평하게 지내는 것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행복은 자기 욕구 충족이 일어날 때 얻어집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타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얻어지는 것이 이것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욕구 충족이 되어져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부름과 세움에 합당하게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질 때 형제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구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 개개인도 행복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1년 내내 충만한 그런 복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스타일 구겼네 라는 말을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고 낯들고 다니기가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죠. 내 소중한 명예나 물질적인 이득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도로서의 품격을 상실케 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일이 가하지만 모든 일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제와는 원수 맺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주님의 피가 선명하게 묻어있는 복음이 무시되고 조롱당하게 하는 일들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형제를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봐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곧 우리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높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실추된 교회의 영광 훼손된 복음의 능력을 되찾아서 성도 개개인의 인격 품격도 한층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위상도 세상이 무릎을 꿇는 그말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위엄이 부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복된 한 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